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비밀한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 앞에 송영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억하고 통제하는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활발하게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3절 이하에 나타난 바대로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부탁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벗어난 올바른 가르침, 즉 사도적 교리를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목양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짓 교사대 율법을 어떻게 오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다음에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절의 마지막 단락인 17절에 다음과 같은 송령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언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임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네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조와 구속이라고 할 수 있겠고 창조를 전제로 한다면 무엇보다 타락한 죄인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들을 놓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쭉 설명해 가다가 출애굽기 기자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언급했습니다.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언급한 이유는 요셉의 임종으로 끝이 나는 창세기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출애굽 사건 사이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은 휴식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놓으시고 그냥 쉬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르우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레위 지파를 보내셨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400년의 어간 동안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기자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일을 400년 후에 성취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예정과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종노릇했던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400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였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른바 구속 언약 혹은 구속 협약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행될 수 있도록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는 이 일은 성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은 자발적이어야 되지 강요에 의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령이 압력을 불어넣어서 성자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시고자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자 예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단하셨고 성령께서는 이를 위해서 마리아의 태 속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실제로 형성되는 일을 책임지셨습니다. 이처럼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 이 일은 성경이 미리 증거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존재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오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가 아닌 영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전에 존재하신 성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때가 찬 경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했습니다. 이른바 수태고지라고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사실을 계시했습니다. 그때 동정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동의했고 결국 마리아는 임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성과 그의 신성 사이에 풀지 못할 매듭을 엮는 신부의 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의 인성과 그의 신성 사이에 풀지 못할 매듭을 엮는 신부의 방이다. 참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성이 인성과 만난 거죠. 하늘이 땅과 입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는 일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착한 일을 했다면 내가 우리들이 왜 돌로 너를 들어 치려고 했겠느냐? 너희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신성 모독의 내용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어찌 우리가 너를 돌로 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성육신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실 때 신과 인간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2위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즉 인간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인격을 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분은 위격, 위격은 다른 말로 person으로 사실은 인격이라도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격하면 항상 인격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인격, 즉 위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실 때 그때 인격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2위 위격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상태에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육신의 순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스스로 몸을 취하심으로 고통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고통당하고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본래 제2위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본성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본성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참인 것은 그분에게도 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에게 참인 것은 성자 예수님에게도 참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성자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서 참인 것은 예수님의 본성에서도 참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분도 배가 고프세요. 우리가 졸리면 그분도 똑같이 피곤하면 졸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어떻게 어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신성을 지닌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을 수 없고 사람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인격이신 그분이 이 둘 다에 해당될 수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면 사람이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100%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100%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사실을 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므로 제3의 실제가 된다거나 혹은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함께 혼합 없이 변화 없이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50% 신성, 50% 인성이 아니고 100% 신성, 100%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하나인데, 위격은 하나인데 본성은 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분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도 한 인격 안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제3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을 갖고 있지만 두 인격을 말해서도 안 돼요. 한 인격을 말하면서도 100%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100%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존재한다. 두 본성이 분열 없이 존재한다. 분리 없이 존재한다. 구분은 되지만 떨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분은 되지만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구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요. 속성의 교류를 주장합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서로의 관계와 그의 인격에 모종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사람들은 인적 속성이 신적 속성으로 바뀌기도 하고 신적 속성이 인적 속성으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은 그렇지 않은데 인성조차 편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루터파에서 고백하는 성찬론, 흔히 공제설이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주의자처럼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떡 위에, 떡 옆에, 떡 밑에 존재한다 그래요. 인성으로 존재한다 그래요.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성으로서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물론 신성으로서는 편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적 본성이 인적 본성으로 바뀌거나 인적 본성이 신적 본성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능성과 그 다음에 무지 이것이 함께 존재해요. 이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스테반 찬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한히 거리가 있는 두 본성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친밀하게 연합된다니 이 얼마나 큰 경이인가. 한 인물이 영광과 슬픔을 다 지닌다니 신성으로는 무한한 기쁨과 인성으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닌다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요람 속 아기가 되시다니 병력처럼 외치는 창조주가 우는 아기와 고통당하는 인간이 되시다니 이 얼마나 큰 경이인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작고 작은 아기가 된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신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자에게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기보다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수태 고지를 듣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화답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그분의 어떠함을 제가 왜 강조하지요? 일반적으로 신학생들도 조직신앙에서 기독론을 제일 어려워해요.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 이 두 본성이 구분되지만 분열 없이 분리 없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공부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아니라면 십자가 사건은 한낱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 사건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인성을 취하신 참 사람이라 해야 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성을 지닌 참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믿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왜 중요한가? 신성을 지닌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유지하고 그의 고통에 가치와 능력을 가져다 주고 그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즉 신성을 지닌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들과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신성을 지닌 그분이 인성도 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100% 똑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이원론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즉 신성을 지닌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그것은 실제로 인성을 취하신 것, 즉 사람이 되신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로 잠시 나타나시죠.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 잠시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들 가리켜 가연설론주의자라고 말해요. 도케티스트라고 말해요. 이 도케티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처럼 보인다. 영어의 to seem, 무엇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인성을 지닌 사람이 실제로 된 게 아니고 인성을 지닌 사람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원론주의자들은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영이 어떻게 육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은 절대로 인성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저주가 물론 임했지만 이 물질 세계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몸도 육체도 본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선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에도 존재하지만 인간의 몸에도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함께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몸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은 몸과 다시 연합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되셨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9달 동안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모태에 존재하다가 출생했고 그분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배고프면 울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지성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죠?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지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감정적으로 근심하셨고 슬퍼하셨고 때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시험받을 수 없지요. 야고보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시험받을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는 시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아니,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아담이 범죄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같은 원죄를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원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범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God, man, 신인이신 그분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 안에 완벽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분이 지혜 안에서 자라가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단들이 우리 안에 물어올 때 그 질문을 해오죠. 마가복음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를 모르느냐? 그 말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죠? 그분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지만 인성 안에서 그의 지혜가 자라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믿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말시온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배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은 많이 읽는데 구약은 잘 읽지 않는 습성들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말시온주의자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창세부터 읽어나가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타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부께서 성자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채 어긋남 없이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분, 상한갈대어 꺼져가는 심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달콤한 책을 썼던 리차드 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하늘 우편에 계실 때 인성을 버려버리시고 신성으로만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인성으로서의 나를 지금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눈, 코, 입을 갖고 있는 제2위 성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모든 숙제를 다 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과업을 다 끝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겪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 정서, 근심, 염려, 걱정, 근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신 이후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영원한 일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육체가 없는 영들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지금 물리적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실제로 몸과 육체가 결합된, 아니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그런 형태로 우리는 천국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톰 토렌스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 이면에 자리한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예수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행위다. 예수 안에서 보고 만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내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사랑과 생명이다. 죄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강한 손과 능력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바로 삶과 죽음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간과하고 예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내요, 속내. 하나님의 속내가 뭡니까?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선서를 읽어보시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처럼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실제로 다 멸하시기 위해서 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을 능지처참하겠다. 그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시기 위함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과 회개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혹독하게 저를 거칠게 다루십니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다그치기 위함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너무너무 아끼죠.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그 손주는 어떨까요? 자신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덜 좋아할까요? 아니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뭔지 기로는 들었는데 제 심령 안에서는 잘 100% 다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곧이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 궁극적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범죄한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자리는 인성을 입고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시고 죄값을 치르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사탄의 정죄 근거를 다 소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안에서도 그렇고 참소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궁극적 무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었던 죄입니다.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안에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물 자체가 없으면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했던 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소환해서 사탄이 너 이전에 이런 자였지? 너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 라고 우리 안에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근거로 우리를 참소하면서 죄의 싹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실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어려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다 헌신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났던 거죠.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고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탄은 인간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박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사탄의 권세를 빼앗으셔야 되죠.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죠. 정죄할 근거를 다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수억 원 졌을 때 누가 만약에 그 빚을 갚아버리면 더 이상 빚쟁이는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죄를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라고 말할 때 그 우리 죄라고 하는 단어는 빚을 가리킵니다. 그 빚을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빚이 청산되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죄를 근거로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판관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근데 뭡니까? 그 앞서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나타났다라는 구절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두 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멸하고자 하신 마귀의 일은 다름 아니라 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를 없애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일 밤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했던 프랑스 선교사로 떠나는 김현일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가서 살아야 되니까 큰 짐 가방 한 4개 정도 그거밖에는 가져갈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기억도 버리고 또 기억을 되살릴 만한 그런 어떤 이전의 편지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뭔가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짐 정리하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 구원자는 적어도 자유로워야 돼요. 구원자가 자기가 죽을 판인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지금 저기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서 헤엄을 못 쳐요.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자는 신성을 지닌 하나님, 즉 죽음으로부터 무관한 분이신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그 존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사람이 죽고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따라서 진정한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분은 역사상 딱 한 번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를 갖춘 존재가 누구냐? 그분은 다름 아니라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예수로서 그분이죠.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앞선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이미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 안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나는 폭행자였다 이 한마디 하지 않고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도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합신 교단을 태동시킨 박윤서 목사님이 언젠가 나는 84년 묵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 교회 원로로부터 우리 교단 원로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죄인됨을 그처럼 분명하게 고백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도 감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복음을 가리켜 미쁜 말이라고 말했는데 이 미쁜 말은 복음을 가리키는 그 당시에 간단한 경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참된 말이라고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은 참으로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고상한 수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부께서는 무한히 먼 거리를 내려와 인간에게 있음직한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 그분과 같은 삶의 위치와 자리에 우리를 불러들여 주신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앵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탄절은 특정 종교의 명절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명절이다. 카드도 쓰고 그 다음에 선물도 하는 그런 날이다. 뭐 요즘에는 카드도 잘 쓰지도 않고 뭐 선물도 잘 주도 주고받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는 중고등부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카드 쓰고 몇 장 보내고 수십 장 보내고 그 다음에 선물 교환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앵커는 믿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명절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우리에게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고 인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구분은 되지만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신성은 하나님의 특성을 때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극히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조화가 잘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인성 안에서는 왜 그럴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모른다고 말할까? 완전하신 그분이 왜 자라난다고 말할까?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살게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범죄한 인생이 죄 짓는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시고 용서하신 목적이 뭘까요? 죄 짓는 일을 그만두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삼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된다라고 말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없는 것은 죄 용서의 소망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녀가 되어진 상태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주께 돌아갈 기회가 있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이런 사실이 전제될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죄하여 영원토록 우리의 죄값을 지옥에서 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사랑 우리 교우들과 또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어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힘입어 구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을 지닌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신 이 일이 믿음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이 사실 안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이런 사실에 더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구원에 이른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상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이 말씀의 참됨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의 참됨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참됨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구속받은 신자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구의 목적이 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복음의 목적이 달성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또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